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눈이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개 우리가 남녀간의 서로 호감과 애정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국식 표현입니다. 영어에도 눈이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맞았다 혹은 눈이 마주쳤다라고 할 때 그것은 호감과 애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남의 핸드백에 손을 대던 소매치기는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만 슬쩍 손을 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병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장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식당 주인은 나와 눈이 마주치고 나에게 슬쩍 밥 한 그릇과 더운 국 한 그릇을 아무 이유 없이 더 주었다. 그는 나의 배고픔과 그리고 나의 궁핍을 알아보았다라는 측은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무엇이 되던 간에 나도 예수님과 눈이 맞으면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근사할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겠죠. 예수님과 눈이 맞았다. 아마 괜찮은 경험일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이 맞이하셨던 수많은 안식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안식일도 다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 가르침은 놀라웠고 듣는 이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듣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지도자, 그냥 바리새파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파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아마 지도자급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는 1절 처음부터 조금 어색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과 그 앞에 앉아있는 수종병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수종병 환자는 부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은 관절에 물이 차고 붙는 그런 고질병입니다. 아마 관절염의 일종이라면은 일생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종병 환자는 원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환자를 돌려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수종병 환자는 자격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격 안 되는 그 사람을 그 식사 자리에 누군가가 데려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차별이 많은 사회가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제 발로 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누가 그 사람을, 그 수종병 환자를 데려왔을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식사 초대를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이 바리새파 지도자와 그 사람들의 본 목적은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그렇게 치유 행위를 한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였던 거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모두 잠잠하게 가만히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를 돌려보내신 이후에 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비록 안식일이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 아들이나 너희의 재산 중에서 중요한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지만 당장 꺼내지 않겠느냐. 아무 대답도 못하죠.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병자를 고치는 것과 아들이나 소를 우물에서 건지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라고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사랑,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잘못을 보려고만 했던 거죠. 이제 7절에서 여전히 보는 눈길은 같은데 그 보고 있는 주어가 달라집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좀 더 근사한 자리,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러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초대한 바로 그 집주인이었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높은 자리, 근사한 자리, 멋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앉으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그 높은 자리로 뛰어가고 어쩌면 집주인은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초대받은 사람 모두에게 걸맞다고 생각되는 자리를 내주어야 거꾸로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으면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자리가 모자랍니다. 좋은 자리에 모두 다 앉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둘이서 그랜드캐년에 노스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랜드캐년을 갔다라고 했을 때 그곳은 그랜드캐년의 사우스림이고 건너편에 보이는 그곳이 노스림입니다. 노스림은 늦봄에서 초가을까지만 문을 여는 곳입니다. 노스림에 가면은 캐년 바로 앞에 아주 오래된 나무로 만든 지붕이 높은 그러한 근사한 오래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되게 그렇지만은 그런 곳은 음식 맛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절경, 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죠. 점심때 일찍 줄을 서면 한 30분, 40분 전에 줄을 서면 창가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줄을 섰습니다. 우리 순서가 되었는데 웨이터가 분명히 창가에 좋은 자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를 조금 구석진 곳에 그 뷰가 100%는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 뭐 너무 나대지 말고 이 자리도 감사하고 그냥 여기나 앉아야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왠지 살짝 인종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저쪽 창가에 앉고 싶다. 그래서 나는 30분이나 일찍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살짝 목소리를 높이면서 엄격하게 얘기를 했더니만 곧바로 저희를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고 저는 제 권리를 어쨌든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8절의 비유에 보면은 8절의 비유는 여기는 당연히 내 자리야.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이런 거죠. 혼인잔치에 가거든 너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보다 귀한 사람이 오면 집주인이 너에게 와서 이 자리를 내놓고 저쪽 자리에 앉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맨 끝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너를 더 높은 자리로 오라고 하면 그때 올라가서 앉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인 11절이 그 비유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겸손해야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와 종교, 철학 등에서 겸손은 미덕이고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성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겸손했는데, 내가 낮추었는데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높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조금은 삐딱하고 조금은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좀 난감해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청한 집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7절에서 11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 12절에서 14절에서는 그 집주인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에 누구를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 친척,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너에게 대갚아 너의 공덕이, 너의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가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집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좀 다른 복이죠. 어떤 복일까요? 14절에 보니까는 그 복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낮추면은 결국엔 내가 높아질 것이다. 혹은 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좀 애매모호한 복입니다. 환대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뭔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복인지 그 실체가 확실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나 환대는 무언가 막연한 대가를 약속하는 바로 그러한 겸손이나 환대는 우리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환영받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겸손 환대? 심지어 예수님은 그 겸손과 환대를 제자들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직접적인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겸손과 환대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겸손과 환대를 가르친다?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러한 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흔히 우리가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갈수록, 저희 교회도 이제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도 친구를 만나거나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하죠. 너 누구누구누구 알지?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확 바뀌었더라고. 사람이 되게 많이 변했더라고 라고 하면서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오, 그렇게 사람이 변했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오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오묘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겸손과 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은 겸손과 환대라고 하는 겉모습 속에서 사람을 바뀌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눈이 점차 바뀌는 거죠. 우리는 자기 과시와 보상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꼭 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위 겸양지덕을, 겸손을 그리 좋아하거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거꾸로 가르치죠. 잠언 11장 12절에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은근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신앙을 갖는다, 신앙의 성숙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본문에 다리 저는 사람,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눈을 뜨는 거죠. 예, 눈이 띄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길,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길은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환대를 되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갚는다, payback, 갚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갚는다라는 것은, 갚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 시작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호적인 행위잖아요. 가령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고 신세를 지면은 갚아야 합니다.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본문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은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성경 속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바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과시와 보상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아니 짧게 보면은 자기 과시와 보상이 일상화된 지난 6일을 살았습니다. 내가 받았으니 주어야지, 내가 주었으니 혹은 받아야지. 그런데 오늘은 이 예배는,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길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주일, 바로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눈길을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니고데모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그 여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눈길은 차별이나 거절이나 꾸중이나 분노가 아니라 환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인 거죠. 여러분, 본문의 똑같은 안식일, 본문의 똑같은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을 예배라는 이 행위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의 눈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1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도록 인정받도록 해주셨다, 나의 겸손을 우리 회사 CEO가 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로 끌어줬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적인 성공 방식의 한 부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11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되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 공식의 시작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지 않고 타인을 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비유 모든 것이 식사 자리를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식사 준비까지도 미리 마치고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의 에너지와 신경 노력이 식사 준비와 같은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하도록 요구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중, pay attention, 그 바라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매우 좋게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우리의 눈길을 맞추는 것, 그렇게 눈이 맞는 것. 여러분,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이 주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나는 무언가 유용한 일을 해야 하고, 오늘도 나는 무언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일, 6일의 기준으로 보자면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일, 효율적이지 않는 일, 타임 컨슈밍한 일, 혹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과시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그렇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눈길을 둘 때 우리는 바로 이날 하나님과 눈이 맞는 그러한 경험을,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짧은 순간 하나님과 눈이 맞고 그 하나님과 눈이 맞은 그 아름다운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의 6일을 살고 다시 그 은혜와 환대를 기대하면서 안식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반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하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하나님과 눈 맞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눈이 맞는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더 많이, 더 깊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